5절 입법사. 문단 47 다시 통합성으로 돌아가 보자. 문단 48 현재 미국의 법실문은 어떻게 법률을 읽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입법 목적에 관한 발언들을 특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제 480페이지에 우리가 제1장에서 본 것처럼 민물 달팽이 농어 사건에서 입법사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그 입법사 중 어느 부분이 특별히 중요한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법정 의견을 낸 다수 의견에서는 입법사에서 중요한 것은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법을 입안할 당시의 의회가 입법 발안 이유 뭐 이런 것에 보고서 이런 거에서 한 것만 중요하고 그것이 법률 통과되고 난 다음의 시점에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법률을 해석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 문단 49. 그러면 이러한 법실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의회에서 행한 발언 중 어떤 발언은 다른 발언들보다 더 중요할까? 설명 1은 여론의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는 여러 가지 비판받을 점이 있죠. 텔레비전 중계되는 의회 밖 연설은 입법사가 안 되는데, 텅빈 의사당 안에서의 연설은 입법사의 핵심 부분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여론의 좋은 증거가 된다면, 결국 판사가 어떤 공정성 논거가 강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결과, 통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판결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판결하는 판사는 세상에 없고 또 그렇게 판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법관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지, 대중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는 그런 어떤 사실적 상태, 의견 분포 상태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명 1은 안 되고, 설명 2. 입법 과정상 일정한 격식을 갖춘 형태로 행해진 그 법의 목적에 관한 공식적 발언은 그 자체 의인화된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는 원리적으로 행동하다는 통합성의 주된 명령은 입법사 전체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놓여 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다시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으로 돌아와서 이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작용을 의인화된 국가의 행동으로서 보고 그 의인화된 국가가 마치 인격적 personal integrity를 확보하듯이 정치적 덕성으로서의 통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국가의 행위인 것과 국가의 행위가 아닌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시점에 있어서 대중들의 여론의 분포의 사실적 상태는 의인화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국가의 행위, 그래서 정치적 덕성으로서의 통합성, 원리적 일관성이 적용되어야 할 국가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국민의 여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황우석에 대한 지지가 90% 이상 높았다가 10%로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정치적 특성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설명 2가 더 입법사를 왜 법실무에서 고려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설명으로 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1편 약속과 목적 문단 50 입법 과정에서 행한 모든 발언이 그 자체가 국가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식위원회의 보고서나 법안 발의 의원의 이의 없다는 반응을 얻은 발언은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 의인화된 국가의 행위로 볼수 있다는 것. 주의할 것은 입법사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야만 입법사의 법적 지위가 정당화된다. 그 특별한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뭐 특별하다는 뜻이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입법자의 비공식적 발언과 법률 자체의 공식적 텍스트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입법자의 공식적 발언이 법률 자체의 공식적 텍스트와 같은 지위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이 설명이 문단 50일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마을에 짓는 새 공장 주인이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어요. A와 같이 약속. 공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위해서 합당한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X라는 설비가 그러한 공해 물질 배출 방지 설비로서 합당한지 물어보았을 때 공장 주인은 X라는 설비가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B 진술은 약속에 대해서 제시하는 설명이나 해석으로서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사실 동생이 X라는 설비 판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X라는 설비를 사실 채택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C라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설명으로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새 공장 주인의 약속과 관련된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전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A라는 약속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구현할 것인가에 관해서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동생이 설비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B라는 진술은 X라는 설비가 왜 A라는 약속을 지키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중요하지만 A라는 약속 자체보다는 덜 공식적이다. 그 후에 이새 공장 주인이 X 설비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Not B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싸면서도 동일한 정도로 환경 보호를 할수 있는 설비 Y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C와 달리 B는 도덕적 기록의 일부가 되고 책임을 져야 할 진술이지만 이 진술은 A의 약속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최선으로 지키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A와는 달리 A의 약속을 더 최선으로 지킬 수 있다면 B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은 수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즉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정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약한 자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은 진실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의도에 대한 진술은 보고인 것이며 틀리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그때 이렇게 약속한 것을 왜 약속했느냐?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그 사람 주위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매우 사회적 약자였다. 그렇지만 이 의도에 대한 진술은 보고인 것이기 때문에 수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틀리거나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물종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프로젝트 중지 권한을 주겠다. 이게 약속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약속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시된 많은 위원회 보고서, 그래서 생물종이 이렇게 지금 침해되고 있고 이런 권한을 부여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X라는 설비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가운데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매우 큰 비용의 어떤 낭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마치 새 공장 주인이 B라는 진술을 할때 X라는 설비의 재정 회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A 약속 자체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원회 보고서나 아니면은 의회 공적 토론의 발언에 대해서 생물종 보호가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식의 혹은 예외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는 그런 공적 토론의 기록, 그것을 텍스트 자체의 내용으로 격상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텍스트 자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사는 첫째로서 시와는 달리 그 로그롤링을 해서 투표를 했다거나 그 로그롤링 담합의 과정이라든가 로비스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든가 그 의원이 아침에 이렇게 바빠서 제대로 법안을 못 읽어봤다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B, 즉 입법사 자체는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에서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 그것은 A, 법률 문헌 텍스트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고 A라는 법률 문헌 텍스트의 신념 그리고 더 폭넓은 범위에서 다른 입법에서 나타난 입법자들의 신념, 그 신념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최선으로 그 법률을 읽는데 필요한 신념 추출에 있어서 만약에 그 입법사가 부정확한 보고다라고 인정된다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2편 목적과 원리, 문단 53. 원리의 사회는 규칙, 집행, 공동체와는 달리 법률의 문구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여 정치적 도덕성이라는 배경적 체계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사회의 다짐으로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어려운 말로 했지만 법률의 문구의 명시적 외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만 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법이 구현하고자 하고 있는 원리에 대한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묵시적 외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입법사의 관행은 그러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즉,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입법이 나온다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확인해 준다. 이 관행은 원리의 공동체의 실천적 이익 한 가지, 즉, 그 체계에 관한 어떤 특정한 설명을 신뢰하고 행동하도록 권장하는 이익을 준다. 이 이익은 그 설명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적 발언들이 보고적 기능을 갖는 데서 보는 데서 나온다. 입법사는 법률에 대한 현 시점에서, 즉 법률 입법할 때 당시의 해석, 그래서 훗날 법원이나 입법부 자신이 수정할 수 있는 해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문단 54. 원리의 공동체는 그런 식의 복잡한 입법 구조, 수행적 성격의 입법행위 A와 입법행위에 대한 해석적 설명 B 사이의 구별을 포함하는 구조에 가장 잘 기여한다.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 규칙집행 공동체로 본다면은 수행적 성격의 입법행위와 입법행위에 대한 해석적 설명 사이에 구별이 있다 하더라도 해석적 설명이 입법사로서 어떠한 해석에서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명시적 외연을 갑자기 확 넓혀버려 가지고 해석적 설명을 수행적 성격의 입법행위로 둔갑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규칙 집행 공동체는 근데 원리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는다. 수행적 성격의 입법행위에 전제되고 있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이 입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보고적 성격으로서의 해석적 설명이 있게 되고 이두 가지는 지위를 달리하게 된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입법사를 구성하는 공식적 발언을 국가의 행동으로 여기면서도 이것을 법률 그 자체의 일부로는 다루지 않을 이유를 갖게 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가가 국민을 속이지 않았을 때, 즉 입법사에서 행한 발언들이 거짓이 아닐 때, 혹은 그 발언을 존중할 때 입법은 더 낫게 보인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다. 그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입법의 목적에 대한 공식적 언명과 부합하는 해석을 선호할 것이다. 그것이 통합성을 더 증진시키기 때문이죠. 문단 55. Question. 법이 제정된 후에 의회가 여러 결의를 통해서 TVA 댐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사실이 입법사에 포함되는가? 이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헤라클레스는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공식 기록의 하나이며 상이한 이익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후일의 정치적 결정들이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입법 행위에 대한 해석적 설명과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 행위에 대한 해석적 설명 사이에 원리적으로 차이를 두어서 어느 하나의 해석적 설명만을 취하고 어느 하나에는 전혀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그런 근거는 헤라클레스의 방법 속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 연방 대법원에 택한 이설은 포함되지 않고 법률의 의미는 제정된 처음 순간에 고정된다는 것인데 이 시간적 제약의 전제를 한번 비판적으로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시간이 흘러 나이든 법률, 문단 56. 이 전제에 따르면 판사는 오래된 의미를 갖는 원래의 법률을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암암리에 수정할 것인가는 엄밀한 선택에 직면한다. 문단 57. 헤라클레스의 방법은 화자 의도설의 이 측면을 공격한다. 그는 의미를 영원히 갖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전제를 거부한다. 헤라클레스는 법률의 일생을 입법 이전, 입법 이후, 입법사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법률의 일생을 해석하여 이 연속적 이야기, 입법사 전체를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문단 59. 화자의 의도설은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존재하고 표현되었던 신념들에 주목하고 그 후의 변화는 무시하지만 헤라클레스의 태도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지금의 여론도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공정성 농구는 현 시점에서의 원리에 대한 다짐, 그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유권자, 주권자들의 생각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더 고려해야 할 그러한 이유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문단 61. 문단 60에 보면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입법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선언들, 발언들은 법률의 일부가 아니고 공적 목적과 신념이 보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마치 공장의 새 주인이 X 설비가 아니라 Y 설비의 유용함을 발견했듯이 달라질 것. 그렇다고 해서 공장 새 주인의 새 공장 주인의 A라는 약속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A라는 약속이 전제하고 있는 원리적 다짐을 보다 잘 표현하는 현재에 있어서 더 잘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평가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입법이 법률이 통과된 당시까지의 입법사만을 입법사에 포함시키는 화자 의도설은 타당하지 못하겠죠. 문단 61 보면은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 헤라클레스 입법자 의도다. 입법자의 의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이브한 방식을 이제 쭉 이때까지 비판해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엘모 사건에 있어서 법률 문헌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뭐 직계 존속 뭐 이런 사람들이 순위로 상속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만 법률 문헌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갖다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재정법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다른 고려사항은 필요 없고 입법자의 의도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 상태 이론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입법자란 누구인가? 그래서 찬성하는 의원들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그 쟁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달리 생각 중에 어느 것을 골라야 될 것인가? 그다음 가상적 의사로 생각한다면은 애초에 뭐 실제 있었던 희망이나 예상도 구차하거나 아니면은 순환 논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희망이나 예상을 마음 상태 즉 의도와 동일하게 볼수 없었는데 가상적 의도 자체를 가상적 희망이나 예상으로 볼수 없었다라면은 뭐 법률 문헌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 의원들이 찬성하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그 법률 문헌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시점에서 법률 문헌 개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점 선택에서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엘머 사건과 같은 재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마음 상태 이론을 따르는 화자 의도설은 적합하지 않고 결국 신념 간의 상충하는 신념 간의 정합적인 최선의 해석이라는 화자 의도설을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헤라클레스의 방법과 같이 가게 된다. 그래서 화자 의도설은 헤라클레스의 방법과 같이 가지 않는 화자 의도설은 법률의 의미를 입법사 법률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를 그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만으로 고정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법사를 공식적인 자료로서 국가의 행위로서 받아들여서 해석의 자료로서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수정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보고적 성격으로 보는 그러한 어떤 중층적인 입법 구조의 해석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통과 이전과 이후를 원리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의 전제, 즉 법률의 의미는 제정한 처음 순간에 고정되고 그 제정하기 전까지의 입법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으로만 완전히 그 법률의 의미가 도출된다는 위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틀렸다는 것이 더워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TV의 판결을 위헌방 대법원이 하고 나서 비판이 엄청나게 쇄도했죠. 그래서 결국 의회는 화가 끝까지 받쳐서 내무장관의 권한을 그런 경우에는 면제시키는 그래서 중지로부터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TBA 때문에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과학자가 TBA 댐이그 테네시강 뉴욕에만 살고 있다고 보고한 그 민물 달팽이 농어는 사실 다른 지류에서도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선택이 이제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 틀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어킨의 이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입법자 의도설, 화자 의도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TBA 판결과 많이 비유되는 것이 한국의 새만금 판결이나 천성산 그 가처분 판결인데 새만금은 본안 판결이 나왔고 천성산은 보존소송 판결만 나왔죠. 아직 본안이 본안 소송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경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TBA 판결의 경우에는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듯이 법안이 있었어요. 법안이 예외 조항 없이 내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있었던 반면에 새만금이나 천성산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독립된 입법 목적, 생물종 보호와 같이 독립된 어떤 입법 목적을 단일한 입법 목적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법률 없이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법들과 관련된 쟁점이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TBA 판결의 법률상 쟁점이 내무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것으로 따라서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새만금 판결이나 천성산 판결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내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를 진행시키는 그런 재량을 일탈해서 위법하게 재량을 행사하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초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 판결의 경우에 만약 그 판결의 법률적 영향평가가 틀렸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부실하게 이루어진 영향평가에 따라서 면허를 내줬다면 그 면허가 재량일탈 위법인가, 아니면은 대부분 판례 선급한 대로 그것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일단 거쳤다면은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그렇게 거친 것으로 본 것에 기초해서 재량을 행사해 면허를 내줬다면 무효인 면허로 볼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모여 있겠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환경의 가치를 무시하였다, 법원이 개발의 논리를 환경의 논리에 앞세웠다, 이런 식은 제가 볼 때는 그법 해석적 논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입법이나 어떤 유권자의 주권적 행위 없이 대법원에게 환경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여 판시해라고 하는 것은 통합성의 관점에 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도 일단 뭐 도령령이 원고 적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환경권에 기반해서 혹은 미래 세대의 환경권에 기반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애초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소각하 판결을 받고 본안 심사까지 들어가지도 않게 되고, 실제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매개로 해서 보통 이제 당사자 적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입법이 그만큼 매우 불충분하게 되어 있던 것이죠. 미국의 이제 생물종보호법 같은 경우에 그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이제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있어서 제기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 전체가, 국민들도 그렇고 입법자들 대다수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전부 개발의 논리를 우선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어떤 정책 사건에서 누구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정책 사건에서 공정성 논거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서, 환경단체의 결론에 맞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정책적으로 새만금이나 청순산의 경우 모두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의 갯벌을 메우는 것이나 아니면 청순산 터널이 그 기차 빨리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기차 빨리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 10분이 아니라 뭐 2시간, 4시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이반 127을 따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재정법과, 그리고 유권자의 어떤, 공식화된 의사, 그것은 특히 입법자의 어떤 의사로 나왔는데, 입법자들이 새만금 결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적 입법사에 포함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죠.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판사들만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결국 어떤 입법이나 어떤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에서는, 사법 해석을 통해서 어떤 진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런 한계를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다 입법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실망하게 되면은, 그런 사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러면 7절, 이제 부수적인 논점으로 7절을 보게 되는데, 문헌이 명확한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 저자는 법률 문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법률을 읽어야 하는 것을 문제 삼아 했다. 근데 법문이 명확한 경우와 법문이 불명확하여 방금 묘사한 정치적으로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어떻게 분간할까? 문단 63. 답,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법률의 텍스트가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내지 의미를 생각해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뱅크란 말이 은행이나 강둑으로 써 있는지 둘 중에 어느 걸로 써 있는지 불명확하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우리가 보통 불명확하다고 한 경우 엘머 사건이나 민물 달팽이 농호 사건인데 요 경우에 과연 법문이 불명확한 게그말 자체가 불명확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속법에 다음 순서로 상속을 하게 된다. 그 비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먼저 상속을 받게 되고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직계비속이 먼저죠. 비속이 이제 아들과 손자. 즉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받고 아들이 없으면 손자가 받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 1.5 그 곱하기 150%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 뭐 우리나라 법에는 형제 자매 전에 직계 존속이 받죠. 직계 존속이 받고 형제 자매 받고 이렇게 되고 형제 자매보다 사위나 그 뭐라 그러죠? 사위에 대칭되는 말이 뭡니까? 며느리. 예, 며느리가 먼저 받는 것이죠. 사위나 며느리가 먼저, 그 유명한 판결이 이제 괌 비행기 사건인데, 괌 비행기에 이렇게 재벌집이 다 죽었어요. 다, 일가가 다 죽었는데, 물론 이제 딸도 죽고, 그래서 그 딸의 남편이 사위만 있고, 그 재벌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럼 그 형제인 할아버지들과 젊은 사위 중에 그 거대한 유산을 누가 상속받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법문 자체는 이제 사위가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순서에 따라서 대접 상속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례가 동시 죽은 경우를 굳이 먼저 죽고 혹은 나중에 죽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해서 사위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내가 돈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그 뒤에 뭐큰 기부를 했다거나 이런 소문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죠. 그때 상당히 그 사람들의 가십거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사위보다는 형제가 훨씬 가깝죠. 그렇지만 이제 본문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불명확한 게 아니고 이게 찔러 죽였단 말이죠. 찔러 할아버지를 손자가 이렇게 찔러 죽였는데 그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법률 문헌 자체는 그냥 상속한다 돼 있는 거. 민물 달팽이 농호 사건도 그냥 생물보호 종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종에 위협을 끼치면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만 딱돼 있는 것이지 법률 특정 단어나 문구의 애매모호성 또는 추상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불명확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hard cases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법률 문헌의 명시적 외연을 기계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푸른 눈의 사람이 상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불명확하지 않는 이유는 원리의 문제로서 유의미한 쟁점으로서 어떤 논거가 있다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떤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살인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어떤 조건을 성취한 사람은 조건을 불법 행위로서 성취한 사람은 그 조건 성취에 따라서 법률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법에 있어서의 보다 큰 신념, 보다 큰 원리와 이 법률 문헌을 기계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결과가 상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즉, 원리적 문제가 쟁점으로서 제기되었기 때문이고, 어떤 원리적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느냐, 안 제기되느냐는 그 제기자들, 그 판단자의 원리에 대한 신념, 정치적 신념, 사회윤리적 신념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은 모두에게 불명확해서, 어려운 사건이고, 그래서 독특한, 법 해석 방법론을 필요하고, 어떤 사안은 모두에게 쉬운 사안이라서 관행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해석 방법론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된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 우리가 쟁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쟁점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쟁점이 없으면은 그냥 알고리즘 똑같게 가면 되는 것이다. 반면에 화자 의도서의 문제 설정은 그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살인자에게 상속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른 눈의 경우와 다르다. 푸른 눈의 경우와 살인자의 경우가 다른 이유가 원리적 쟁점으로서 우리 법률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원리적 쟁점으로 문제 삼는 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마음 상태 또는 가상적 의도가 살인자에 상속하지 않았을 것을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자 의도설에 대해서 비판해왔던 많은 것들이 다 적용되는 것이죠. 화자 의도설의 문제 설정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주장은 가상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속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던 일을 끌어들여와서 그것을 있던 일로 만들어서 그 있던 일 때문에 푸른 눈의 경우와 달리 살인자의 경우는 불명확하게 된다. 법률 문헌이 그 경우는 그 케이스에서는 불명확하게 된다. 이것은 없던 건데 사실 상속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던 사실인데 사실 우리의 지금 문제된 관점을 투사해가지고 있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있던 것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가는 거죠. 불필요하게 둘러가는 거죠. 사실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푸른 눈과 살인자의 경우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게 실제 우리의 지금 이유인 거죠. 사실 가상적으로 푸른 눈의 경우를 생각해 봤든 안 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비판 두 번째는 그 법률의 원래 위반자가 나치를 예상했더라면 나치가 상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치가 상속할 수 있는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될 리가 없죠. 나치도 상속합니다. 나치도 상속하는데 그 입법자가 나치는 너무 극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방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대 입법자는 나치나 공산주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화자 의도설에 의해서 그 당시 입법자의 의사만으로 고정되고 지금의 입법자의 의사 혹은 주권자의 어떤 공식적 의사표명, 신념표명 등은 중요하지 않다면은 결국 나치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도 나치가 상속할 수 있는가 여부를 불명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모순인 거죠. 입법자가 그렇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가상적으로 의도했을 만하건 안 하건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단 65 멸종위기 생물종보호법의 경우에도 같다.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떤 단어나 문구의 애매성, 모호성, 추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생물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보짓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단 60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등장하죠. 불명확하다는 것은 헤라클레스의 법률 테스트 해석 방법의 원인,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다. 경합하는 두 개의 해석이 각각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 때 불명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명확한 법률과 불명확한 법률의 구별은 이렇게 이해한다면 헤라클레스의 법률 해석 이론을 공식적으로 기술함에 있어서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해석의 방법을 갈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신청했다. 퇴직금을 못 받아 퇴직금을 신청하는데 그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들어간다. 이거는 법률이 문헌이 명확한 쉬운 사건이네. 근데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몇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달리 받았고 또 어떤 데는 쉬고 안 쉬고 뭐 이렇게 했고 또 순번제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회사 부르면 가서 일했고 그래서 종속성의 경우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경우에 해석 방법은 또 동일한데 전자의 경우에는 워낙 관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리즘이 반복되어 와서 쉽다는 것일 뿐이지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전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은 원리나 신념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 원리나 신념을 최선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그에 의해서 실무와 부합하는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를 고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해석이 다른 해석이 오히려 도전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요거를 구별을 못한다. 문단 68. 인원위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판결하기 쉬운 사건의 문제를 살펴보자. 반론자들은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 아래에서 개발한 사법적 추론의 설명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쉬운 사건에 적용하는 건 불합리할 것이다. 전화요금을 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합과 정치적 도덕성의 문제, 공정성, 정의의 문제를 고찰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사건이 판결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문제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헤라클레스는 어떤 사건의 판결이 쉽다, 어렵다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판결하기 어렵다면은 어려운 사건의 방식에 따라서 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문제라고 문단 69에서 더 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각기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석 14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주석 14가 문단 69에 장기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는 것이죠. 장기 컴퓨터는 쉬운 수와 어려운 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장군을 부른 경우 상대방이 이를 피하는 수를 두지만 컴퓨터는 지나간 모든 수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 고 피하는 수를 둔다. 근데 컴퓨터가 내가, 알고리즘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결국 쉬운 수와 어려운 수를 구별하고 쉬운 수에서 좋은 수가 되게 하는 다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쉬운 수의 경우에는 그게 알고리즘이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 두세 수, 네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기가 효율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그 수까지 다 생각해보고 최선의 결과를 내는 수를 둔다. 요 알고리즘은 동일하단 말이죠. 잘 두는 선수들은 내가 쉽게 두지 못하는 수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이 두어킹과 같은 사람들은 체스 할때 쉬운 수와 어려운 수의 기준점이 다르겠죠. 기준점이 다르지만 사실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에게 쉬운 수, 나에게 어려운 수가 체스 두는 방식이 다른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여도 되는가 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와 공정성에 관해 우리와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쉬운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고글에서도 밝혔듯이 파업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물어보면 99%가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파업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한 정리해고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대원 판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쉬운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원리의 쟁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문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쉬운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정치적 도덕성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서는 이것은 심각하게 어려운 사건이고 불명확한 문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즉 위력에 의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을 때그 위력에 파업행위가 포함될 것인지의 문제는 이런 원리적 쟁점이 있는 것이죠. 헌법에 보면은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구성요건 해당함에 의해서 위법성은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을 구성요건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것이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식의 기본권 부여는 다른 기본권 부여와 원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을 일단 하게 되면은 그것은 범죄다. 근데 이 표현을 하는데 범죄가 아니게 해주는 통로가 몇개 있어. 그래서 이 통로를 벗어나면은 범죄가 아니게 해줄게. 네가 학문을 하는데 학문의 자유, 헌법에 학문의 자유가 있거든요.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학문은 아 일단 범죄란 말이죠. 범죄인데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범죄 아니게 해줄게. 이것은 기본권의 구성 방식으로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노동 3권의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파업행위를 잘못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위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폭력행위의 위세 이런 것을 통상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깡패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깡패 짓을 하면서 막그 네가 이 빨리 근무를 안 넘기면은 이뭐이 있을 줄 알라 이러면서 이렇게 위세를 과시했단 말이지. 이런 것이 위력이지. 파업행위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처벌한 파업행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상계투쟁이라는 것을 하죠. 집회 공장에 이제 모여 있으면은 옛날에는 모여 있어야 단결도 잘 돼요. 그게 원래 파업의 정통적인 방식인데 하도 그 공권력 투입하고 그 용역 깡패들이 이제 때려 부수니까 이제 찜질방에서 놀아요. 찜질방에 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찜질방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에는 피고인 갑돌이 뭐 피고인 이을동 몇 명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서로 이제 상호 공모하여 찜질방에서 놀고 있음으로써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찜질방에 놀고 있는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현행범이 된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또는 ILO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강제노동이라는 것,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규약에 어긋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은 그런 어떤 폭력을 동원하지 않은 파업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 자체는 ILO 그게 해당하지 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노동법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혼자 회사에 가지 않는 것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다 같이 회사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해서 혼자 하는 행위가 그냥 그것이 우리가 보통 혼자 하는 행위가 같이 모였을 때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혹은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 혼자 하는 행위가 같이 모였을 때 폭력이나 폭력의 위험성을 부르기 때문이지 혼자 하는 행위가 같이 한다고 해서 폭력의 위험성을 높이거나 폭력을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데 혼자 해도 괜찮을 걸 같이 한다고 해서 안 괜찮은 게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 선거를 안 한단 말이죠. 선거를 안 해요. 혼자 선거를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선거권을 못 봐주겠다. 같이 선거 투표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투표를 거부하는 건 자기 자유의 행사라면. 근데 같이 투표를 거부했다고 해서 위력에 의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일단 파업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한 어떤 폭력행위나 배타적 점거와 결합된 파업행위가 파업행위만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배타적으로 공장을 점거하게 되면은 공장 내 예를 들어서 일부 업종에서의 파업이 있으면 다른 업종의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전환근로 시켜가지고 이제 개소해서 근로를 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뭐 기계를 깔고 앉았다거나 이러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될수 있는데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혼자 찜질방에서 회사 안 가고 자면은 그냥 징계 사안일 뿐인데 갑자기 그걸 다 같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사안으로 보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자유였는데 같이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서 폭력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도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른 많은 어떤 행동 분야와 비교해서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판사들은 쉬운 사안이다. 유력의 업무방해 이제 마치 기계적으로 그 개념이 파업행위를 포함하듯이 이해를 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도덕성이 그 문제에 대해서 원리적 쟁점을 전혀 제기하지 않기 때문인지 사전적으로 그 문헌 자체에 의해서 어려운 사건과 쉬운 사건이 구별되고 그래서 이것은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독법, 실무와의 부합이라든지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관행주의에 따라서 판례가 이렇게 돼 있네 처벌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재정법에 대해서 안이한 어떤 판결들, 입법자의 의도를 안이하게 끌어들어와서 사실은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을 가상적 의도라는 꾸밈 하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자신의 편향된 정치적 도덕성에 따라서 쉬운 사건이라고 구별을 해놓고 제기되어야 할 쟁점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법률을 정치적으로 읽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살펴봤듯이 옳지 않다. 쉬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그와 무해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성과 관련된 쟁점을 끌고 오는 사람은 비중립적이고 정치적인 판사고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우기는 사람이 이런 비난은 전혀 유식한 비난이 아니다. 무식한 비난이다. 이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헌법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